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내 영혼
구약 성경 저자들은 3,800번 이상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어로는 Thus says the Lord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은 모세가 영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3장 22절은 시편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이 영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은 그 저자들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도 구약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성경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기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성령이 감동되어 라는 구절은 명백히 다윗이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구약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에 계시와 영감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구절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영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신약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을 통해 신약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2장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자랑한다고 내게 이로울 것은 없겠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들려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그가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들려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사탄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를 쳐서 내가 지나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나는 기쁘게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정말로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칭찬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에 나는 참고 또 참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모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는 기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겠고 나 자신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교활한 사람이어서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 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우리 형제를 딸려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이것을 빼앗았습니까? 디도와 내가 똑같은 정신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자기 이속만 채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수군거리거나 턱없이 뽐내거나 소란을 떠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쓰라린 슬픔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교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에 대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벳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제목으로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바의 모임을 실제적으로 영적 회복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과 겨루어 복을 얻어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고 몇몇의 당시 시대상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저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전의 말씀들 사사기나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기록되거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불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의 한탄스런 고백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함께 블레셋의 침공에 법궤를 전쟁터에 모셔오면 이길 것이라는 다분히 미신적인 생각의 결과로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를 다시 되찾게 되었지만 블레셋 적국의 수하에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돌아온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 방치해 둔 채로 있는 모습들은 결국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신앙적 각성을 일으키려는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순수한 회복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요청과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이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이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믿음과 함께 가졌던 모든 것을 잃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세 번째로 요청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약속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적수로부터의 자유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그것이 가난일 수도 질병일 수도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로 되면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종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요청되고 있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요청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신앙의 이상은 늘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제외될 이유나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머뭇거릴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이죠. 하나님의 모이라는 명령에는 어떤 이유도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다짐을 읽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끌 수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했는데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너의 어인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에 대한 자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죄의 고백은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이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그랬는데 그들은 드디어 영적인 지도자를 받들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됨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 요청을 하는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역시 구원의 요청인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이죠.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9절에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제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삶이 회복되자 그들이 당하는 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매 10절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 즉 예배하는 시간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쓰는 때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10절인데 다만 이스라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0절 하반절에 11절인데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싸웠을 때는 언제고 패하였지만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인 거지요.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본문의 상황은 오늘의 시대상의 반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화와 물질, 무사 안일이라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종노릇하는 가련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섬김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요청했던 당시에 이방신들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요청은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음성인 겁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물을 하나님께 쏟아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우리의 위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당부를 듣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일 저 일 핑계로 주님 앞에 모이기를 기피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예배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완전한 제사인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미스바가, 즉 망대라는 뜻이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는 말씀은 언제나 미스바, 5절, 6절 두 번, 7절, 11절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망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옥 속으로 그 반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